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오늘 또 이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니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주님 당신은 능력의 종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능히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 말씀의 권위가 분명하게 그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아는 것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보면 자,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각자의 그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들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네가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덜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춤추고 뛰놀 때 그의 속살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이 미갈은 아예 다른 남자에게 발디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갔을 때 자기 몸을 드러내고 자기 몸을 다른 남자에게 준 여잔데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속살이 좀 드러났기로서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데 그걸 보고 업신여겨서 결국 미갈의 삶에 자식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데, 더 잘못한 것, 더 악한 것, 그게 덜보가 아니라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은 미간의 마음에 자기가 다윗을 위해줬다는 것, 다윗을 구해줬다는 것, 잘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마음에 덜보로 작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했다는 것, 또 내가 복음을 위했다는 것, 내가 주를 섬겼다는 것,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마음의 덜보로 작용해서 다윗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생명의 역사를 얻지를 못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을 하고 이런 갈등들도 보면 마음에 다 덜보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는 것, 위했다는 것, 이런 마음의 덜보들이 이렇게 마음에 작용하고, 그걸 빼낼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보면 밝히 보여지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있어서 덜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하면서도 내보는 것을, 내 판단을 믿는단 말입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회사에서도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덜보가 그 마음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하고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면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갈등을 느끼고, 그러다가 말씀 편으로 옮겨지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갈등 좀 하고 번민 좀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말씀 하나만 들어도 그게 그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온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변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변질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봤습니다. 그 성경은 원래 이제 아프리카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그 부족 말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쉬운 성경하고 뭐 이래가지고 새번역 성경 해가서 새로운 버전이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쉽게 풀어준다고 아주 쉽게 이제 성경을 만들어내서 그게 사람들 손에 들려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도 많이 변질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변질시키는 일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정확한 성경 번역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는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을 하느냐, 그걸 보면 이게 사단으로 말미암은 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번역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한다고 하고 나타낸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들이 신약 성경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신약 성경이 가장 정확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굳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필요도 못 느끼고, 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정말 정확한 그 하나님 말씀을 줘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작업을 안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성서공회처럼 그 나라에 이제 성경 그 공회에서 정확한 히브리어 성경을 편찬해낸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그 성경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더 정확한 헬라어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선교사님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에게 물어봤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선생님이죠. 성경 선생님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분에게 쭉 설명을 해주니까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건 완벽하게 이런 방법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어떻게 죄가 넘어가는 거냐. 유대인들은 세례 속에 반드시 이 안수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을 안 해도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술잔에다 술을 따라가지고 드렸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어있죠. 제사 예식 속에 잔에 술을 따라가지고 드리는 예식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예,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안수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별 일을 사단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단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히브리어를 실제로 배우고 유대 땅에 살면서 이 한국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 한국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헬라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아주 좋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부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영어 성경보다 이 우리 한국어 이 성경이 오히려 더 성경의 이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이것만 딱 보면 압니다. 뭐 복잡하게 다른 건 몰라도 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서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사단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많은 선지들이 성경 말씀조차도 없이 아주 적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이 신앙을 했는데 아주 적은 말씀으로 신앙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적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적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 이건 능히 온전케 한다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많은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인에게 안수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능히 낫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고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임금님의 말씀과 똑같이 여겼고 스승님의 말씀도 임금님의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의 변화를 못 받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전적으로 그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서 오셔서 종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 가까이 하고 있는 장로 몇 명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 백부장의 이야기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하인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잘한 걸 이야기하고 백부장을 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백부장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의아한데 무엇 때문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했느냐? 백부장이 잘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의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백부장의 마음에도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는데, 그게 만약에 백부장의 마음에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그건 백부장의 마음에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내가 뭔가 잘했다는 거, 내가 뭔가 위했다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 정도 해줘야지, 이게 그 마음에 들보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뭘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들보로 작용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들보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의 마음에는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마음에는 자기가 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백부장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회당을 지어줬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백부장의 마음에는 내가 뭔가 했다는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4절 말씀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잘한 것을 보고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족속 가난한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이 여자 마음에 은혜를 구하고 올소이다는 그 마음 하나를 보고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자의 소원대로 그 딸이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뭘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뭘 해서, 뭘 잘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역사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또한 네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르보니게 족속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직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백부장에 함께하고 있는 유대 장로들은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인간이 행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잘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족속 가난한 여자가 마땅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행동을 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질 때 이 여자는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주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에 내 잘한 것 하나도 안 중요하고 또 내 못한 것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건 무엇이 합당하냐? 믿음이 합당한 것이지.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자의 그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삶,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셔도 그가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서 그 행동을 바꾸고 행위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 가졌습니다. 믿음 하나 가졌을 때 그의 모든 부족한 조건을 다 뒤로하고 이 여자는 성경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몇 안 되는데, 또 그것도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몇 안 되는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내 잘한 것도 내 못한 것도 다 뒤로 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합당한 자냐? 믿음을 가진 자가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은 믿음이 아닌 도덕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반듯한 이 백부장이, 주님, 이 백부장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이 백부장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천만에요. 백부장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 도덕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행위를 보지만은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 없는 유대 장로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이 아닌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아,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예수님이 이분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도 합당해. 그게 유대 장로들의, 종교인들이 갖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권위는 밑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의 도덕적인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반듯하고 올바르고 경우 바르고 이게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고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옮겨져 있는, 변질되어져 있는,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그들 마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걸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눈에 보여지는데도 도덕적인 기준이 그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 것,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이 도덕적인 행위 말고 백부장의 마음 안에 진짜 귀하고 진짜 값진 것이 있는데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는지 압니까? 왜일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압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셨습니까? 이 회당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이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이라 해서 양피,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의 부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할 수 있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 필사본을 회당에 두고 그걸 이제 집집마다 성경이 없고 회당에 가야만이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서 딱 서시니까 이사야의 성경, 이사야 성경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이사야 성경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서 쭉 읽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야 되고 누가 서서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읽어주는 사람의 그 성경 말씀을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이 회당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너무 복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회당 정말 꼭 필요한 곳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다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문제가 되고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게 어떤 이야기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부분을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백부장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상인들, 죄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3절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배에 있는 모든 짐과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그 모든 형편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하나 자리를 잡으니까 그 모든 부족한 것을 그 모든 문제를 말씀이 다 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고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자,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라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시돈이라는 땅에 당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자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좀 대접받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백부장은 호송을 할 죄수를 호송해서 재판 자리에 세우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죄수가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이 모든 책임은 백부장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대접받고 오라고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 도망갈 그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야, 이게 조금이라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으면 못 보내죠. 아, 이 사도 바울은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오라고 보내도 도망가고 뭐 이럴 사람은 아니다. 이럴 뿐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날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을 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오라고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뭘 알겠나? 항해를 하고 행선을 하는 것은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지. 성경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더 잘 알겠지만 아니 이 배가 항해하는 것, 행선하는 것 이건 아무렴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지. 사도 바울이 뭘 알겠어. 자, 그래서 행선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는 과동하기에 불편한 거예요.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겨울을 보내기 불편하니까 이 겨울을 보내기 좀 더 편하고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편하게 겨울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으면 고생하고 더 큰 항구로 가고 더 남쪽으로 가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건 경험인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권위가 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 아무렴 사도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겠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행선을 해서 가고 항해를 해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요. 교회를 믿고 종을 믿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더 믿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더 믿고 내 경험을 더 믿고 선장과 선주처럼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자기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니까 그 길을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참 재밌게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 한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장과 손주의 말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이 있는 거예요. 얼마 못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 못 되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돼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야 진짜 이렇게 행선하기를 잘했다. 뭐 사도 바울이 행선하지 말라고 행선하면은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야 이렇게 행선하기 좋은데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불어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행선하기 너무 잘했어 근데 얼마 못 되어가 있는 얼마 못 되어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섬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다 죽게 생기고 다 망해 그 지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배에 있는 화물과 배의 기구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이런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갈 때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닥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따라가도 처음에는 내 판단 따라가도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당신 신경 끄시라고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맡깁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파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인생을 파선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씀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부족함을 모든 것을 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겨우겨우 사람들이 멜리댔으므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그 멜리데 섬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나뭇가지 한 움큼을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탁 물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늘이 살게 못한다면서 이제 곧 엎드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독사에게 물렸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야 내가 이 독사에게 물려 어떻게 하냐고 막 칼로 이제 물린 자국을 찢어서 막 그거 피를 빨아내고 막 호들갑을 떠느냐 아니요 그냥 뚝 떼가지고 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나를 막을 수 없고 독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부족함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마음에서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 그의 삶에서 그 풍랑이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물고 있는 이 독사가 조금 더 그를 상하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28장 5절. 사도행전 28장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던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느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말씀 하나면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고 독사의 독도 이길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말씀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믿으면 그 믿음이 모든 부족한 것을 합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 하나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부족함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인간의 어떤 도움보다도 인간의 어떤 조건보다도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닥쳐있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지 안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은, 그래, 내게는 이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 하나면은 내 모든 부족함을 메꾸고 남아.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이걸 요리를 하면은 정말 내 생애에 너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사역을 이렇게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갔죠. 나이 25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제 총각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이래 받았습니다. 물론 한 달 뒤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래야 내가 그곳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도 몇 안 되고 시골에 참 어려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내가 가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 마음에 나를 믿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선교학교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차를 타고 영주로 이렇게 가는데 쭉 이제 그 시골을 길을 거쳐서 문경, 상주 뭐 이렇게 쭉 이제 거쳐서 이제 시골 길을 가는데 그때가 이제 10월 초였기 때문에 벼들이 익어서 수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벼가 이제 결실을 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벼들이 쓰러진 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벼가 쓰러지죠? 근데 쓰러지면, 벼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혹시 여러분 도시 분들이라 가지고 쓰러진 벼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아십니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세울까요? 아니면 그냥 세울까요? 이 벼들을 세울 때 말뚝을 박아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벼들끼리 서로 묶어놓죠? 그죠? 삼각형으로 쓰러진 벼를 세워가지고 묶어놓으면 서 있는단 말입니다. 그냥 무심코 창밖을 쭉 쳐다보면 지나가는데, 아, 그게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제 마음에, 야,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겠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벼를 일으켜놓은 농부의 손길을 보면서, 야, 이 쓰러져 있는 벼들을 삼각형으로 묶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그걸 보면 그렇게 마음에 힘이 오는 거예요. 아, 나도 연약하고 교회도 이제 연약하고 지체들도 연약해도, 아, 저는 제 마음에 내가 말뚝 같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말뚝같이 탁 든든히 서 있어서 거기다가 딱 묶어주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말뚝 같은 사람이 안 돼도 되구나. 못 돼도 괜찮구나. 교회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지체도 연약해도 쓰러진 벼를 세우듯이 쓰러져 있는 벼들끼리 묶어놓으니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 내가 가서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네. 내가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네. 연합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구나. 내 마음에 참 힘과 자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왜? 내가 잘하는 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잘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기대둘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기대를 둘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번은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끌겠다는,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저희들 교회 교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인이 4명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보니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네 자손을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 내가 나에게 기대 둘 것이 없어서 다른 데 기대 둘 것이 없어서 이 말씀에만 소망을 뒀습니다. 그 이 말씀만 보면 소망스러운 거예요. 형편을 보면 교회 집세도 못 내고 있어서 어렵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모으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영주를 놓고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모으겠다 하니까 그 인근의 봉하, 그 다음 풍기, 또 그 다음 뭐 춘향, 이런 인근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겠구나. 근데 세월이 지나서 또 어느 날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봉하라는 그곳에서 여고생이 한 명 구원받았는데 그 친구가 구원받고 또 그 친구도 구원받고 이제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복음 이제 구원의 역사 일어나 그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춘향이라는 곳에서 부친 한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모친이 구원을 받고 조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조카 며느리가 구원을 받고 이 또 부친 친구가 구원을 받고 그 친구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 친구 또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또 풍기에서 또 부인이 구원을 받고 또 청년이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들려고 또 앉아 있으면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고, 이왕 말씀을 받을 걸, 영주 시내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말씀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영주 시내에서는 구원 안 받아. 다 인근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구원받고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만 살아있다면요, 이 말씀 하나면 만 가지 부족한 조건을 다 메꾸고 이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향이라는 곳에 복음의 역사 일어날 때 첫 시작은 뭐 춘향이라는 곳은 영주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거기 뭐 전도를 하러 간다.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와 태백과 딱 중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주에서 태백까지 2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시간 가면은 딱 중앙이죠. 그 동네는 전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중에 우리 차가, 교회 차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 제일 먼저 운행을 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부친님 한 분이 딱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들 집에 갔다가 아들 따라서 수양회를 참석해서, 아들 집이 울산이었는데 울산에 갔다가 수양회를 참석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었던 분인데 술만 먹었다면 이분은 떠들어서 깨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부친 술 취했다 하면 다 싫어해요. 왜?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갔다가 대문까지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게 막 동네 사람들이 질리는 거예요. 술만 취했다 하면 떠들어서 깨니까. 그런 부친이 구원을 딱 받고 술을 딱 끊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술고래인데 술을 딱 끊으니까, 조그만한 동네예요. 산골, 조그만한 산골 마을인데 동네에 소문이 딱 나는 거예요. 이분은 옛날 젊어서 절에 들어가서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조그만한 법당을 차려놨습니다. 왜? 그 지역에 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법당을 차려놓고 불공을 드렸어요. 근데 아들네 집에 갔다가 수양에 가서 구원을 받고 와서는 그 법당을 다 부숴버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나 이제 교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이 뭐냐,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소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왜 남편이 먼저 중요해서 오냐? 이분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시집을 또 오니까 불도가 너무 센 집안인 거예요. 교회 엄두도 못 내고 늘 남편이 오히려 전도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절에 안 가냐고 나를 따라서 늘 핍박을 받았어요. 절에 안 간다고. 굉장히 젊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절에 갈 수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남편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를 못 갈 것 같고 저 남편이 죽어야 내가 교회를 나가지 싶어서 소원이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소원이었대. 왜? 자기가 먼저 죽으면 다시 평생 교회를 못 나가고 죽으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이 법당 다 부숴버리고 불경 뭐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가기로 했다 하니까 막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 부인도 따라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마을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또 술 주정뱅이가 있는데 조카예요. 그 삼촌의 그 조카라고 바로 담장 하나 사이로 그 조카 집이 있는데 조카 며느리가 술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는 제발 자기 남편도 좀 교회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 어느 정도 술을 좋아하냐면 대병술을 하나 들고 이제 밭에 나가면은 덜에 일을 하러 가면은 반나절 되면 다 먹어버린대요, 그걸. 한 대병을. 그래서 술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술을 담궜대요. 술을 담궜는데 이제 술이 익죠? 술이 이제 술이 익어갈 때 술이 딱 익으니까 남편이 잠을 안 자더래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 술 퍼먹는다고 이제. 그래, 그 길로 술 담는 것도 이제 땡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 늘 술 때문에 고민했는데. 삼촌이 교회 가는 걸 보고 자기 남편도 제발 교회 좀 데려가, 술 끊으라고.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만 자기 남편 제발 좀 교회 데려가래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도 교회를 가셔야지 남편만 보내면 됩니까?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부친 친구가 있는데 이 부친 친구는 또 셋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분인데 그 집은 늘 동네 사랑방으로 술꾼들이 늘 모이는 집인데 그 아주머니가 또 질리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술상 차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도 따라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내도 이제 따라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가니까 그 할머니가 방에 누워있는데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달래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이 할머니가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 하시는데 왜 무슨 병이냐고 하니까 다쳤대요. 아니 뭐 하다가 다치셨냐고 하니까 방에 누워있다가 다쳤대요. 별일이 다 있죠. 방에 누워있는데 왜 다쳐요? 방에 누워있는데 천장에 매달아놨던 매주가 떨어져가지고 가슴팍에 맞아가지고 그 길로 이제 못 일어난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모친이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거동도 못하던 분이 교회까지 그 교회를 오려면 한 시간 걸어 나와서 한 시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아주 산골이라 가지고 차가 안 다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예배까지 드리러 오셨어요. 저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그 마을에 이렇게 불도가 이제 센 그런 동네인데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그 불교에 빠져있는 분들을 다 건져내고 술에 빠져있는 분을 건져내고 병 가운데 고통하는 걸 건져내고 제가 봐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하나 믿었을 때 내가 뭔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말씀 하나를 믿었을 때 이 말씀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딱 여러분 마음에 세워지면 아주 적은 말씀 하나라도 그게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신기한 일을 해요. 제가 이야기 드린 그 춘향이라는 마을에 온통 사람들은 불교에 젖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아주 시골 골짜기에 차도 안 다니는 고립되어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싶어도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카 며느리가 단순하게 그냥 술만 끊어 남편 술 끊게 하려고만 교회를 온 게 아니라 불교를 세게 믿었는데 그 불교를 등지고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요, 그 마을에는 절이 없었습니다. 절이 없고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고 보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암자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 보살을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 이렇게 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보살이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이제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길 잃은 그런 이제 양떼처럼 흩어진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우리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이 별별 일들을 다 허락하셔서 그 마을에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을 보면 암담하지만 말씀을 펴면 늘 소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말씀 하나 믿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다른 것 다 부족해도 되게 이 약속의 말씀 하나 있으면 되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마음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처럼 사도 바울을 믿지만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들의 판단을 믿고 인간의 경험을 믿고 인간의 판단을 믿는 그런 믿음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백부장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이 좋은 거예요. 누가 보면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 말씀을 맡은 유대민족 너무 복된데 이들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줬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세워져 있지 이 사람에게는 이 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백부장은 자기 벗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행위 아닌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백부장. 이방인이지만은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행위가 세워져 있을 때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만 가지 부족해도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마음에 세워서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 당신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그래 말씀만 있으면 되구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하나, 적은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기대를 둘 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일을 하는 걸 경험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이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